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석탄 수입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약 3억 6,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3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산 해산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광물과 해산물 등의 수출 금지 조치는 채택일인 이날부터 30일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상을 제작, 판매해온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해외 그룹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단군 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가 현 시대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가로 북한 연 수출액과 현금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 채택에 협력한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협력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불안정한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화된 새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약 30분 뒤 올린 또 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이번 유엔 결의는 북한에 가해진 단일 경제 제재 패키지로는 가장 큰 것이며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리홍호 북한 외무상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오늘 리 외무상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에게 유엔의 결정을 위반하거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선의를 자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왕이 부장과 리 외무상은 내일 개막하는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마닐라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진정한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72주기 위령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츠이 카즈미 히로시마 시장 역시 핵무기가 존재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언제든 우리의 현재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는 72년 전 미국의 원폭으로 14만여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사망했었습니다. 3일 뒤 원폭 공격을 받은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의 빠른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나가사키 원폭 투하 6일 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며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최첨단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켰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보류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한반도 주요 현안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들이 지난주 방송 딱 녹음 전에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져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일주일 동안 그것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사한 것도 화성 14형 그리고 ICBM급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난 7월 4일에 발사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점들이 다릅니까?
네, 그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번째 발사한 것은 첫 번째 7월 4일 이후에 24일 만에 또다시 발사한 것이죠.
예.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라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었고요. 그러나 일단 장소가 좀 달랐죠.
예.
앞서서는 평안도 구성 쪽에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자강도에서 사실 예전에도 한번 발사가 됐던 적이 있지만은 자강도에서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예.
특히나 발사 시간이 굉장히 전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 41분
네.
서울 시간으로 그러니까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주로 아침 동이 트면서 새벽에 시험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ICBM이 아니더라도 중거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늘 아침 시간에 발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정이 된 시간에 발사했다는 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거리라든지 비행시간이 달랐습니다.
네.
7월 4일의 것은 2800km 고각 발사를 염두에 두고 2800km를 날았다면
예.
이번에는 3700km로 무려 1000km 가까이 더 날랐고요.
예.
또 사거리도 앞서는 930km였지만 이번에는 1000km에 달했죠. 그러니까
네.
사거리도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비행시간조차도 39분을 7월 4일 발사한 ICBM은 날았고요. 이번에는 45분을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이 7월 4일 발사한 것과 24일 만에 또다시 꽤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24일 만에 ICBM 발사를 두 차례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예.
이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다시 쟁점화가 되도록
예.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이 ICBM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지금 윤국한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 또다시 발사했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7월 4일, 7월 28일 모두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도로 쏜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이 쐈는데요. 도달 고도가 약 900km 정도 늘었고요. 비행시간 한 5분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그 사정, 사거리로 계산을 볼 경우 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발사 때가 한 7,000km 떨어진 하와이가 사정거리에 뒀다면요. 이번 발사는 미 중부에 있는 큰 도시죠. 그 시카고를 타격할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진입 기술의 문제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4일, 28일 두 차례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실험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북한이 재진입 성공했다 얘기만 하고 있지 자세한 수치, 자료를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예.
일부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좀 의문이 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예.
과거 미국, 중국, 소련의 경우를 보면은 재진입 기술을 할 경우에 한 10번 내지 20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야말로 문턱에 다다르긴 했지만 아직 실전 배치할 만한 ICBM에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미 본토를 뭐 공격하겠다, 핵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외부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허풍, 정치적 수사, 위협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예.
이번에 두 번 발사함으로써 사실상 재진 기술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미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것이 사실로 됐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이 더 이상 이것을 전략적 인내, 방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북한이 이번에 두 번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렸다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면서 비난을 했죠, 북한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7월 4일 날 북한이 ICBM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을 때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로 성명이 예. 나왔었고요.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트위터 인터넷 사회 계정 거기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예.
이런 정도로 트위터에 개인 명의의 성명이라 그럴까요? 글을 네. 올렸는데 이번에는 공식 성명을 냈고 말씀드린 대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밝혔고요.
예.
또 북한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안정되지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고립이 심화될 뿐이고 경제적으로 박탈될 것이고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아울러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성명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에 북한의 두 번째 ICBM 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예.
의미입니다.
네. 북한의 발사 이후 한반도에는 미 공군 최첨단 폭격기가 또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28일 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틀 뒤 미군은 최첨단 폭격기죠. B-1B 폭격기 두 대를 한반도에 출동시켰는데요.
예.
태평양에서는 이번 비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폭기는 미국령 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일본 상공에서는 일본 항공자유대 전투기 호위를 받았고요. 이어 한국 영공에 진입한 폭격기가 한국 전투기들과 비행하다 오산 미군 비행장 상공을 저고도로 통과한 뒤 다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참고로 이번 첨단 폭격기는 모양이 그 백조를 닮았다.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데요. 이 B-1B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또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7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4일에 ICBM 화성 14형을 발사를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 이제 과정에서 또 이제 이른바 추가 도발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니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예, 그것이 이제 북한하고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라기보다는
네.
그 성명에서는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중국 그 어떻게 제재할 거 이것을 헤일리 대사의 성명은 사실 상당히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예.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리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언론 성명으로 규탄을 하고
예.
끝이 나고 또 장거리이거나 핵실험일 경우에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또 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두 달 내지는 세 달이 걸리면서까지 심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주로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것이 채택된 다음에도 또다시 그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예.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바로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예.
또 회원국들은 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봐야 필요 없다라고
네.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긴급회의를 열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명을 통해서. 그러면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중국이 나서라 적극적으로 이런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 북한의 첫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긴급회의를 열었고 또 추가 제재 결의안을 논의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지만
예.
사실은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또 중국도 반대를 해서 언론 성명조차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제재 결의안 논의 자체도 상당히 지지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네.
채택 자체가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추가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문구를 조정해서 얼마나 더 강화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오늘이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워싱턴 시간으로 8월 4일이니까 딱 7월 4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엔 내에서 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튿날 긴급 회의가 열렸고요. 미국은 당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석유 공급 또 해외 그 노동자 그 송출 중단 같은 이런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중국하고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그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과거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막후에 굉장히 이걸 갖고 신경전을 많이 벌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
대개 두 달, 석 달 이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다만 이번에 7월 28일 날 또다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 쪽에서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최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안보리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그 확인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2차 그 ICBM 발사를 계기로 뭔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러시아가 막판에 중국과 미국과 설사 합의를 받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 관련 내용은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 북한과 관련한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든 유엔 안보리의 제재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이 북한이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 이런 것들의 유입을 막는 것 그리고 또 재원 말하자면 돈의 유입을 막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동안에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중점적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하고
예.
또 돈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 이것을 막는 방안 두 가지인데요. 유엔 안보리의 현재 대북 추가 결의 논의도 두 가지가 초점이고요.
예.
이 법안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과 함께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이 법안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부분. 물론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절박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져다준 그런 말하자면 경각심 또 위험성에 대한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입니다. 북한이 파견하는 해외 노동자도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원유 공급도 사실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느냐 이것이 유엔 안보리에서는 결의안이 채택될지 여부
예.
또 미국의 독자 제재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될지 여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예.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결의안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의회도 그렇고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일단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 발언들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또 행정부 내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 모두 북한 관련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TV에 출연을 해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허버트 맥마스터 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요.
예.
또 북한을 포함한 외교안보 사안을 백악관에서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28일 ICBM 급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미국 시간으로 2일 미국 MS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첫째로는 미국 대통령 관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에 대응한 모든 그 옵션 그러니까 선택은 자신이 그 제공해야 되고 여기에는 군사적 선택사항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것이 북한의 이해에 부합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김정은 위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용한 모든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맨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 잔인한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죽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다음에 자신의 고모부죠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 장남 김정남을 암살한 아마 사례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또 군사적 옵션도 있지만 전쟁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사실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미국 정부의 이 강경론자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위험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맥마스터 보좌관도 인터뷰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희생자가 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한국인들이 그 고통을 떠맡게 될 것이고 또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서 한국을 사실상 인질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군사 행동과 관련한 옵션을 제외하면 사실 미국이 쓸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외교적 압박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예.
있습니다.
자,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녹취를 잠시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about the future that will give them the security.
어느 시점에 북한도 이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해서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네, 미국의 외교정책 수장인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이 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고 지금 미국의 외교사인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자신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과 어느 시점에 그 대화는 하고 싶고 북한의 미래, 생산적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북한과 그야말로 대화를 위한 대화, 북한이 계속 핵무기 또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이런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이 틸러슨 장관이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 현장에 직접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틸러슨 장관이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참가할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전격적으로 참가한 것이었고요. 그만큼 뭔가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관측이고요.
예.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2차 ICBM 실험 이후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또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심지어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전쟁이 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뭔가 움직이더라도 피해는 그쪽에서 나는 것이고 여기서 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뭔가 군사 행동은 필요하면 할 거다라고
예.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한 것이 전달이 됐고요. 또 많은 당국자들, 전직 당국자들 등등 해서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예.
틸러슨 장관은 그런 부분들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북한 정권의 붕괴 그리고 조속한 통일 가속화 움직임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아울러서 어느 시점에 가서 조건은 분명히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요.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아울러서 중국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Nothing이라는 말을 그 트위터 글에서 올렸고요.
예.
그러면서 강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출했고 또 관련해서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비난이 계속 집중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틸러슨 장관은 중국을 비난하는 그런 톤은 상당히 낮추면서
예.
그러나 중국이 뭔가 좀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보냈다라고 보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강경으로 치달았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좀 톤다운 조금 낮추는 데는 좀 기여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번 주말부터 필리핀 마니엘라에서 중요한 외교 행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라든가 지역안보 포럼 ARF.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 수장들이 일단 공간적으로는 뭐 다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기회인데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대표와 만날 생각은 없다. 이게 이제 국무부의 발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영어로 약자로는 ARF라고 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관련 국가들이 참여해서 지역 내의 외교안보, 국방 또는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과거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좀 됐습니다마는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때도 뭐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예.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 외무성과 이 ARF에서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곧 필리핀에서 ARF 지역회의가 열리고요. 또 여기에는 한국 외무장관도 물론이고 또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을 합니다.
예.
아, 그런데 손튼 차관보죠.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마닐라에서 열리는 그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과 그 접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손튼 차관보 대행이 언급한 것은 앞으로 북한을 ARF에서 아예 축출을 하려고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외교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형국이기 때문에
예.
손튼 차관보 대행이 말한 대로 아직 대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북한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희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책임 있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의 발언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다 뭐 언급이 됐습니다. 뭐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저희들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펜스 부통령도 동유럽 순방 중에 관련된 언급을 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금 일관되지 않는 것 아니냐,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는 뭔가 정리정돈된 대북 정책 방향이 아직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나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군사행동과 관련해서도 틸러슨 장관이 군사행동 정권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은 군사행동도 옵션이고 또 틸러슨 장관이 대화를 어느 조건 하에서는 하고 싶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은 대화는 우리의 대북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예.
한다든지 또 CIA 국장은 어느 다른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분명히 희망하는 그런 발언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은 뉴욕타임스는 이런 사설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설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타임스의 시각에서는 당국자들이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무장관이라고 할 때 그 국무장관의 발언도 바로 그 다음날 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또 부인된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예.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서둘러서 말하자면 실무진들도 북한 문제를 다룰 임명해서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전문가들이나 전직 관리들은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북한의 두 번째 그 ICBM 발사하자 미국 당국자 간 여러 가지 엇갈린 발언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 또 발언 이런 것을 그 내고 있는데요.
예.
많은 전문가들은 역시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리된 것 같지 않다. 모호하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모호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모호성이 어쩌면 그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행정부나 전문가나 굉장히 각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미국 외교국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미국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굉장히 좀 구체적인 뭐랄까요? 해법?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좀 주목이 되네요.
예,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예.
좀 큰 틀에서의 좀 다른 접근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하자.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가 그야말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바로 턱 밑에 미국 그리고 좀 친미 정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니까 통일이 된 다음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주고 해서 그 전제는 김정은 정권 붕괴 이런 것을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예.
그것이 핵 문제의 해결 방안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교체 내지는 붕괴에 있다라는 그런 기본 아이디어 인식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는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요청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것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와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28일 ICBM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4기에 대해서 임시 배치하라 이런 지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바로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게 있었죠.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예.
말하자면 이제 철저하게 뭐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 배치가 환경 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년 이상 뒤로 늦춰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만
예.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심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그 지시를 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대북 무력 시위를 하도록 했고요.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경상도 성주에 있는 것이 그 사드 발사대가 두 기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드 발사대 한 대가 여섯 기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는데
네.
그 네 기는 아직 한국에 도착을 했지만 현장에 배치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완전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일단 6기가 성주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예.
물론 한국 정부는 임시 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 영향 평가하고는 별개로 한 개의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서 성주에 배치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물론 임시 배치입니다만 한국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긴급 배치를 지시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예.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 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찬성한다는 여론이 그 71%고요. 잘못됐다 이런 여론이 18.4%입니다. 과거에도 종종 사드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아마 미사일 발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찬성 여론,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선 것은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보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세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총리 이렇게 국가 원수급에서도 만나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이례적으로 이뤄진 안보 최고 책임자 화상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등 무대를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아, 한국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그러나 올바른 여건 하에서는 북한과 대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올바른 여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대화로 가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추가 ICBM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한국의 언론들은 이 세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으로 이끌고 그래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는 물론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는데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 한 민간단체가 제안한 8.15 공동기념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본부가 그동안 북한과 접촉을 갖고 오는 8월 15일 8.15 광복절 남북 공동행사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북한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 측은 이 팩스를 통해서 여러 접촉을 해왔는데요.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공동행사를 추진할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앞선 전임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차원이고 당북 차원이고 남북 간의 대화, 접촉 이런 것을 활성화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그동안 여러 그 공식 차원의 제의를 해왔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접촉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이를 허용해 왔는데요. 북한이 한결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최첨단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켰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행정부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발언 자세히 짚어봤고요.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부터 지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 주에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탈북을 해서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또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향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착 8년 차의 박수향 씨는 두만강이 보이는 함경북도의 어느 마을에 살았습니다.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내가 한국 가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허화롭게 막 꿈에 나타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많이 품고 있었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탈북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던 이모와의 전화 통화로 가족 몰래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또 피해는 받지 않을까 그게 컸던 것 같아. 나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걸 알고 있을까 어떻게.
강 건넌 지 일주일 만에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모가 약속했던 비싼 브로커 비용 때문. 돈 벌어 갚느라 그 몇 평짜리 작은 공간 편의상점에서 꼬박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이구나 해서 만졌다가 다시 걸려졌어요. 그렇게 처음 받아 만져봤었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그쪽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아예 받아본 적이 없죠.
부모님과 오빠가 한국에 오기까지는 행복이라는 말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는 박수향 씨.
부모님한테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그냥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살면은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고 브로커 비용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을 후회할까 봐 가족들을 위한 탈북 비용을 벌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이 정말 솔직히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또 다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박수향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이나 뭐 식당 막 이렇게 서비스업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그냥 해야겠다. 그리고 또 나라에서 약간 혜택이 있었어요.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하면은 그 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타겠다고 한 곳에서 편의점에서 원래는 제가 거의 4년 가까이 일했는데 그게 나이가 만 20세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2년은 해당이 안 됐고 1년치만 해당이 돼서 받았어요. 그거를 그게 550만 원이었나? 그거랑 제가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랑 해서 1,800만 원을 부모님 3명 오빠까지 데려오는데
일도 힘들고 만날 갇혀 살다시피 하는 편의점 일이 지긋지긋했지만 시간만 지나면 차곡차곡 모이는 돈으로 가족 만날 날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차볼만도 했습니다. 수영 씨는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바닷길 탈북을 알려줬을 텐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는 편의점 월급 때문에 가족들을 먼 길 돌아오게 하는 것이 늘 미안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배 타고 오는 루트였으면은 아마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배가 한 그때 당시 한 3, 4배 비쌌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태국으로 돌려오다 보니까 그때 한 사람당 600만 원이었나? 그래서 그때 1,800만 원 모아서 가족들 데려오고 가족들이 무사히 나오니까 아 이제는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때 꿈은 약간 가족들 데려오는 게 꿈이었어요.
돈 벌어 가족들을 모두 한국까지 데려올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수영 씨가 하고 싶은 일 모두 꼭 해볼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어?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부모님 데려오고 그런 걸 많이 해요. 탈북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부모님 가족만 오면은 모든 걸 다 해볼 테다 이런 결심을 하고 뭔가 가족이 그냥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힘들고 이랬는데 약간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괜히 막 기쁨으로 솔직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하다가 엄마가 뭐 태국 감옥에 무사히 도착했대 그러면은 또 막 기뻐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기쁨으로 일을 했었고요. 가족이 온 다음에 제가 진짜 원 없이 놀았어요.
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참아왔던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들이 잘 논다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무엇을 해보고 싶었는지 생각하고 실행해보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디를 놀러 갔어요?
일단 막 명동 가고 홍대 가고 친구들이랑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었고 친구네 집 가서 자기도 하고 영화관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거를 거의 막 매주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의 유명 쇼핑거리에서 물건 사고 맛난 건 먹고 수다도 나누고 친구 집을 찾아가 밤새 노닥거리는 수다 떨어보는 여유가 그렇게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니까 새로 나온 영화는 매주 다 가서 보고 제 친구들이랑 막 가끔 친구 집 가서도 자고 싶고 막 새벽까지 같이 먹고 놀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걸 한 번도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온 다음에 친구 만나고 영화 보러 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니는 한국에서 전문 이렇게 잘하냐고 처음엔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얘는 맨날 이렇게 늦게 다니고 맨날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제가 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오기 전까지 그걸 너무 못해서 지금 한 번에 지금 다 하느라고 이런 거랑 이해해달라고 해서 한 1년 동안 진짜 많이 그때 처음으로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놀았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가족 없이 살았던 시간도 그랬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서는 가슴 한켠에 쌓아놓았던 누리지 못한 시간들을 풀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네, 4년 한국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가족들도 왔고 즐기고 해서 아 이제야 진짜 살맛난다라는 걸 그때 느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어디 여행 가자 놀자 하면은 좀만 기다려 엄마면 가자 엄마면 가자 이 말을 계속 하고 그래서 결국 엄마 온 다음에 계속 놀러 다녔어.
그렇게 한국 젊은이들의 평범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수양 씨.
왜 낯선 남자가 제 옆에 오더니 허리에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슬쩍 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또 허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저한테는 엄청 충격인 거예요.
자신의 유튜브 또향TV에서도 소개했던 클럽에서의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이 친구들이 클럽 재밌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렇게 나같이 처음 가는 사람 가면 혼자 가면 진짜 많이 가본 좀 잘 아는 언니들이랑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언니들이랑 따라갔다가 진짜 30분 만에 나왔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클럽. 너무 그냥 문화 체험, 나 문화 체험 할 거야 문화 그러면서 갔는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고 같이 놀아보자고 추근대는 접근이 무서울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말았던 수향 씨. 처음에는 10년 감수한 듯한 마음이었지만 촌스럽고 어리숙했다는 생각에 두고두고 웃을 수 있었던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수향 씨는 그 후에도 돈 함부로 못 쓰고 놀 줄도 모르는 그저 알뜰살뜰 아끼고 자제해가며 살아가는 평범한 서울 아가씨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를 즐겨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번 체험해보자라고 해서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즐거웠으면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서 그냥
그 생각보다 거기에 즐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너무 아까웠죠.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오자마자 돈을 이렇게 아끼는 습관을 계속 아껴서 뭐 브로커 비용이든 뭐든 제가 그때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늘 지나가면서 막 5천 원 뭐 이렇게 싼 옷을 계속 사 입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비싼 옷을 못 사요. 그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살 수 있어도 안 사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좀 깨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싼 거 여러 벌 사는 것보다 그냥 비싼 거 하나 사는 게 나은데 그거를 못 해요. 그냥 계속 싼 거만 이렇게 사게 되고 제 친구는 엄청 즐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삶을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못하거든요. 항상 그거를 눌렀어서 그런지 뭔가 갖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참고 늘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막 어느 날 원피스를 사는데 50만 원짜리 샀대요. 그 말 듣고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50만 원이면 내가 5달 용돈인데 막 이 생각부터 딱 들고 나는 저런 옷을 언제 그러니까 뭔가 사 입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너무 그 돈을 이렇게 저런 돈을 저거 사지 말고 차라리 만 원짜리 사고 저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엄마나 다른 사람이 비싼 걸 사주면 입는데 제 손으로 막 몇십만 원짜리는 긁어본 적이 없어요. 최고 많아야 한 십 몇만 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사는 듯한 주위의 탈북자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일탈을 해보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이내 후회해버리고 마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배서 오히려 이렇게 긁고 나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결심하고 아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크게 마음먹고 딱 긁고 나면은 후회해요. 아 내게 꼭 필요한가 막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거를 좀 즐기지 못해서 가끔은 아 나 이거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좀 그래도 좋은 거 싼 거 이렇게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좋은 거를 한 번씩 사 입고 나도 백화점 가서 사 입고 막 이런 거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좀 더 여유 있을 때 그건 하자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19살에 한국에 도착해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 입국한 또래 탈북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동안 일하고 돈 벌어야 했던 수영 씨가 5년 만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갈등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24살에 대학교를 갔는데 좀 다른 친구들보다 일단 늦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제 친구들은 다 이미 대학생이고 공부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 나이에 맞게 학교도 다니고 좀 일에 치여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때 딱 부모님이 왔을 당시여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8년차의 서울 아가씨, 박세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